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첨단 장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군은 미군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군대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푸틴 집권 이후 군 현대화를 위해 많은 자산을 투자했는데요. 그래서 세계 군 전문가들조차 계획대로 러시아군이 강해진다면 미군조차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전차에 탑재된 열상 장비인데요. 열상 장비는 적외선을 이용해 폭염이나 풀숲 뒤에 가려진 적을 찾을 수 있는 탐지 장비로 이 열상 장비의 탑재 유무에 따라 전체의 성능이 크게 갈립니다. 현재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인 T-72B3가 T-72 계열 중 최고 수준의 전차로 평가받는 이유도 바로 이 열상 장비의 개량덕입니다. 그래서 전쟁 발발 시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이 야간 장비가 부족한 우크라이나군을 야습으로 압도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개전 이틀 뒤인 2월 26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야간 공격으로 키이우를 함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야습을 완벽하게 격퇴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이 야간에 러시아군을 기습해 전과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보병에게 광학 장비와 야간 투시경을 제대로 보급하지 않아 전차와 보병의 작전 능력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보병 장구에 아예 무관심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러시아군은 2014년부터 차세대 보병 장비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일명 라트니크 사업으로 불리는 보병 현대화는 현재 2세대까지 완료되었고 3세대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고질적인 문제인 방산 비리로 군에는 광학 장비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특수부대의 상징인 스페츠나츠 역시 상황은 비슷했는데요. 스페츠나츠 여단과 교류한 한 전문가의 인터뷰에 따르면 스페츠나츠는 자국산 조준경을 사용하지 않고 미국산 장비를 선호했으며 그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해 고장투성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야간 투시경도 문제였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러시아의 야간 투시경은 미국제보다 성능이 낮고 이마저도 부족해 실제 보유량이 얼마가 될지 의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즉 러시아군은 열상 장비를 갖춘 전차를 믿고 까막눈인 보병과 함께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전쟁에 대비해 보병용 야시 장비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해 국제적인 물자 지원을 받으면서 엄청난 수의 야시 장비를 확보했는데요.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은 야간전에서 매복작전을 통해 러시아군을 압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야간전은 현대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가장 경계가 취약한 시간인 야간을 틈타 기습하면 주간작전보다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간전에 대비한 야간투시경과 조준경의 확보는 군의 현대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전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야간전 준비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일례로 우리 군이 사용 중인 PVS-07K, PVS-04K 야간투시경은 현재로선 사실상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장비입니다. 소총에 장착하면 조준경이 가늠자를 방해해 평소처럼 조준선을 정렬해 사격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얼마 전까지 우리 장병들은 구식체계인 야간 가늠자를 이용해 야간 사격을 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야시 장비가 그저 장식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군 지휘부까지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군은 신형 광학 조준경인 PVS-11K를 도입해서 PVS-04K와 결합해 주야간 조준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성능 논란이 일어나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군이 ROC를 너무 낮게 잡았다가 성능이 떨어지고 수명이 짧다는 혹평을 받았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통해 제대로 된 장비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급 속도도 굉장히 빠른데요. 어느 정도냐면 벌써 전방사단에 빠른 전환이 가능한 3배율 확대경과 신형 도트 사이트, 레이저 표적 지시기가 말단 병사들까지 보급됐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휘관급 인원에게는 6배율 조준경을 추가로 보급해 장거리적까지도 교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그전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환골탈태 수준의 엄청난 진화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 문제되고 있는 야간 투시경 개선이 있으니 다소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꽤 큰 문제입니다. 기껏 보급한 레이저 표적지시기를 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레이저 표적지시기는 야간에 공격 목표를 레이저를 지시해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현대전의 핵심 장비입니다. 그리고 레이저 표적지시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IR 레이저로 표적을 지시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야간 투시경의 보급이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미군이 사용하는 최첨단 야투경 EMVG-B를 도입하거나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거부터 멸망한 국가들의 역사에는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군이 초심을 잃고 비리가 만연해지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나라와 달리 현재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 강력한 군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의 아조프스탈 제철소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잔존병력을 아조프스탈로 직결시켜 저항 중인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지금 두 군데 사이에서는 치열한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우크라이나 측에게는 굉장히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마리우폴 수비대가 보여준 분전을 고려할 때 하루 이틀 안에 이곳이 함락될 일은 없겠지만 이대로라면 종국에는 함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이들이 러시아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을 점령해 남동부 회랑을 완성했으니 푸틴이 종전을 선언할 것이고 이를 통해 막대한 영토와 인력을 잃은 우크라이나가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전쟁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 엄청난 도시가 함락됐으니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패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마리우폴이 함락되는 것과 우크라이나의 패전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비유해보면 확실히 와닿으실 텐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영토 중 상당수는 이미 반군이 점령하고 있던 동부의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주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산업시설이나 시가지가 없습니다. 평평한 강원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인구도 적고 점령할 가치가 높은 시설이 없습니다. 그나마 가장 가치가 높은 지역이 우크라이나 최대 제철소인 아조우스탈이 있는 마리우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 마리우폴을 사수하기 위해 해병 36여단 아조프 연대사나 대대 등을 배치해 러시아를 저지하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리우폴조차 인구가 50만 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략 포항 정도 규모인데요. 이 정도 도시는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히 큰 편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핵심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따라서 마리우폴이 넘어간다고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한국에 우호적이고 대러 수출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 도움되는 러시아가 전쟁에 승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평시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보 분야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간략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이 전쟁은 러시아가 승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영토를 침략한 명분 없는 전쟁이 승리하고 또 세계 여러 국제기구가 이를 눈감아준다면 다음 차례는 중국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대만을 손에 넣고 그 다음은 북한을 움직여 한반도를 공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러시아가 전쟁에 승리한다면 중국은 러시아라는 앞전 사례로 나토와 유엔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제기구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전체를 자신들이 꿈꾸는 하나의 중국으로 완성해버릴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미국, 나토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가 패 전범국으로 전락해 우리의 경제가 피해를 입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러시아가 승리한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같이 한반도 전체가 전쟁에 휩싸이는 충격적인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러시아와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란 것입니다. 다시 우크라이나 전황으로 돌아와서 현재 인구 100만이 넘는 우크라이나의 대도시 중 함락된 도시는 단 하나도 없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애국심 넘치는 국민들의 자원과 서방 원조 덕에 그 어느 때보다도 크고 강합니다. 심지어 이지움 돌출부와 헤르손에서 효과적으로 러시아를 무너뜨릴 반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우폴 역시 설령 지금 당장 구원에 실패하더라도 이후 러시아에게 탈환하는 데는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의 마리우폴 점령은 때늦은 발악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승리하기 위해 다음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지움 돌출부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동 동부의 우크라이나군을 섬멸하면 됩니다. 하지만 키이우에서 잔뜩 얻어맞아 30%가량의 전력을 상실한 러시아의 패잔병 무리가 장맛비가 쏟아지는 진창키를 뚫고 이지움보다 두 배나 큰 슬로반스크를 함락시키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번 전쟁에서 굉장한 창의력을 발휘해 러시아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저렴한 첨단 장비로 정확하고 위력적인 무기를 개발해 전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요. 이를 적극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부대 아에로 로즈비드카입니다. 아에로 로즈비드카는 이번 전쟁에서 군용 드론도 제작했지만 보안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용 드론도 도입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들에 박격포탄을 달아 적을 정밀타격하는 박격 드론으로 사용했는데요. 전차를 잡기는 어려웠으나 그 외 모든 차량을 단방에 격파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군이 아무런 인명피해 없이 러시아군을 제압하는데 협격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무기 도입 방식인데요. 우크라이나는 보안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어떤 무기든지 꺼리낌 없이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작전 요구 성능, 일명 ROC를 자신들의 필요성에 맞게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듯 ROC는 무기체계 도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군의 무기 도입 과정은 군이 요구하는 성능과 그에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제작사들의 공개 입찰이 끝난 뒤 승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ROC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첫 단추인 ROC를 효과적으로 선정해야만 추후 도입 과정이 순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ROC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잘 짜는 군대가 진정한 강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미군입니다. 미군은 유연성 있는 목표 설정을 바탕으로 ROC를 선정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미군의 복합소총 도입사업 OICW입니다. 미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유탄발사기와 소총이 결합된 복합소총의 개념을 만들고 이를 도입하기 위해 OICW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OICW의 안정성과 야전 운용 능력이 매우 떨어지자 과감히 OICW 사업 전체를 폐기하고 소총과 유탄발사기를 철저히 분리해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할 때 과감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도록 ROC를 유연하게 설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ROC를 제대로 잡지 못해 기초적인 사업도 실패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특전사용 단검입니다. 지난 2015년 특전사는 대원들을 위한 신형 단검 도입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두고 방산비리라며 엄청난 논란이 일었습니다. 군이 도입한 신형 대검의 성능과 생김새가 군용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 단검의 색상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새로 도입된 단검이 지나치게 밝은 데다 손잡이도 황금색이어서 실전에서 사용하기엔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방산비리라며 군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은 많은 이들의 생각과 달리 방산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군이 ROC를 선정할 때 기준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해 벌어진 총극이었는데요. 이외에도 K-11 소형 대전차 로켓 도입과 같이 군이 실전성을 도입하지 않았다가 무기 도입에 난항을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ROC 단계에서 제대로 된 ROC 선정을 실패한 이유는 아직 우리 군이 미국과는 달리 경직된 사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실패에 따른 책임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군 특성상 성능을 제한할 때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ROC를 선정할 때 숙달된 군인과 유능한 기술진이 함께 철저하게 ROC를 짤 수 있는 조직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ROC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제대로 된 ROC를 짰다면 설령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너무 과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사회병폐와 맞닿아 있는데요. 과거 로마 제국은 패전한 장군에게 군을 다시 맡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게 패배하는 게 아니라면 적에게 패한 사람만큼 적극적이고 적을 잘하는 장수가 없다며 그 장수를 더욱 활용해 전장에 투입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은 과거의 우수한 사례를 본받아 현대전에 더욱 적합한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군대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